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의 전도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이 빌립을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설교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령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거짓된 신자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매우 위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거짓 신자를 드러내고 그를 교회에서 제거함으로써 교회가 참된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이 빌립의 이 전도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짓된 회심자였다는 것을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이 시몬의 시도 때문에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성직매매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시몬의 이름을 빌어서 사이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어가 생겨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영영토록 불명예스러운 그와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과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증거된 참된 믿음과 그리고 시몬이 보여준 거짓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체험 중심의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 세계의 다른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빌립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심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처럼 똑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로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회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의 사역을 통한 이런 진정한 회심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몬도 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른 성도들처럼 빌립의 권하는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또 그가 그 믿음의 생활을 보여줄 때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가짜 회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신자들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 신실하고 열성적인 신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처음 모습은 전혀 거짓된 신자라고 볼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함께 하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이 비록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동기는 다른 성도들처럼 복음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빌립의 사역에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가지게 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도 보면 참으로 성령께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서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사역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이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 방언을 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역을 보고 거기에 자기도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의 신앙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해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내려가서 이 성도들이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도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신도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을 사로잡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와, 베드로와 요한의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나도 저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아주 큰 장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가 성령을 나눠주는 권능을 가지게 되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돈을 주고까지 이 권능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동기가 전혀 영적이지 않고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권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불의한 마음으로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권능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큰 이 권능을 행함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청종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권능을 행할 때 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권능은 자신이 행하는 이 마술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이라는 것을 보고 그가 놀라서 빌립을 추종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권능이, 그의 이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도 이런 권능을 보고 듣고 행할 수 있기를 그가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행하지 않았던 더 큰 권능, 성령의 권능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시몬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마음대로 권능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도 그런 권능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런 권능을 가지면 다시금 자신의 명성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아주 큰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참된 회심자가 아니라 불의의 이득에 사로잡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신자였던 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몬의 신앙의 동기가 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순전한 믿음에 관한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체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결과 그는 거짓된 신앙 고백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도 사탄은 항상 가라지를 뿌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 회심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과 같은 이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거기에 사탄이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거짓 신자들을, 거짓 회심자들을 거기에 두어서 이 사마리아에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신앙 고백자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있다는 것을,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는 체험이 나타나지만 그 동기가 그것이 그 신앙의 동기가 체험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처음에 신앙을 고백할 때는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신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행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그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거짓 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 거짓된 신앙자를 신앙 고백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순결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거짓 신앙의 동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동기를 많은 다른 이유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뭔가 자신의 삶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전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동기가 드러날 때에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방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거짓 신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다른 곳에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일이 참으로 예외적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이 진정한 복음의 사역의 결과인지를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리고 회심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을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행동은 새로 생겨난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교회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먼저는 사마리아 교회 회심자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안수하였고 놀랍게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표지가 바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 받는 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한 특별한 역사의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일반적인 회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보다 더 특별한 성령의 선물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역에 이 사도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유익은 교회의 거짓 신자들을 드러내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하는데 거짓 회심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정신을 그대로 가진 자들은 언제나 교회에서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지만 그 동기가 불순하였고 악독한 마음과 불의한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장차 교회를 크게 혼란하게 하고 해롭게 할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고 그를 교회에서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고 해로운 사람이었는지 교회사를 통하여서 이 시몬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시몬은 초대교회를 크게 해롭게 하였던 영지주의 가르침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는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많은 신들에게 드려진 그런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에게 드려진 그런 신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몬은 끊임없이 베드로와 교회를 회방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로운 사람이 사마리아 교회를 참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게 하였고, 처음 시작된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지도자들의 감독과 지도를 받고, 우리는 책망과 훈계를 받고 가르침과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점검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징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올바로 서지 않으므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영적인 순결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온갖 난잡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올바른 믿음과 신앙, 성경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고 가르침받고 교훈받고 훈계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그 영적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권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과 같이 불순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자신에게 해주는 영적인 권면을 싫어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교훈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를 잔소리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은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이 오순절 주의자들, 성령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이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한 회심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진정한 회심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회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신다는 이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은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마음 가운데 전혀 거룩함이 없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익숙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그 마음 안에 계시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전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 체험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서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서 우리들은 이 성령은 모든 사람이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체험으로,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신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어떤 권능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의 임재, 그것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여겨졌고 그들은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가짜 신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심으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교회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외적인 표시로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표적이 없었다면 이 유대인들의 교만한 마음이 항상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는 뭔가 장애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아, 동양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대.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미신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아, 동남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아, 그 잘 됐지. 그건 좋은 것이야. 그러나 동남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사람들은 항상 토속 신앙이나 아니면 이상한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우리와 똑같지는 않고 그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이 문화적 우월주의와 함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전혀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온전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신의 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점차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세계로 확장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의 관심은 이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온 이스라엘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되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노력을 기울였지만 절대로 이 두 남쪽과 유다의 남쪽과 북쪽의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갈등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다윗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의 관점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장애로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육신적으로는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다른 지방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타고난 기질과 본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해 주실 때에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하게 서게 되고 모든 오류와 거짓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신비를 이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의 신비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가 만나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인데 애증의 관계가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서로가 신비롭게 연합되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신비한 관계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나도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교회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내 성미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마술사 시몬과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